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독교 왕요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8장 13항부터 제8장 18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시.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8장, 도덕적 율법, 십계명의 설명, 계계의 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 이것은 13항부터 50항까지입니다. 첫째 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3항 머릿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처음 문장을 첫째 계명의 일부분으로서 읽든지 또는 따로 읽든지 간에 그것이 율법 전체에 대한 일종의 머릿말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 해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법이 멸시를 받아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숭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특히 조처를 취하십니다. 이 일을 확보하시기 위해 삼중의 증명을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억제하십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왕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를 위해서 삼중의 증거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첫째, 자기에게 권위의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셔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순종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약속하셔서 은총의 즐거움으로 그들을 끌어 성결에 대한 열성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유대민족에게 주신 은혜들을 자세히 말씀하셔서 자기의 친절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의 배음망덕을 체크하려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합법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만물을 주께로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멍에를 매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라고 했는데 영어 원문에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신적 위엄의 권위 아래 놓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법인데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회개망측한 지식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겠다고 발부둥치는 것은 대단히 괴이한 그러한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14항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는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는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다음에 사람을 부득이한 필연성만으로 강제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교회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선언하심으로써 즐거운 생각으로 그들을 끌어당기십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포함된 상호 대응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생 불사를 확언하실 때에 주께서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언명하신 사실을 논거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영생 불사라고 번역한 이 말은 영어의 immorality입니다. immorality. 이것은 죽지 않고 불멸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고 확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추론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말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에게 금생에서 은혜를 줄 뿐 아니라 내 생의 축복도 주기 위해서다 라고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율법의 여러 구절이 증언합니다. 주께서 자비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을 자격을 주셨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성민으로 택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 두 발언에서 예언자의 엄연한 힐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 말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기 예언자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그런 책망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 1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1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그의 은혜를 회상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은 타기할 큰 죄악인 만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 강렬한 감동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학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베푸신 은혜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배은망덕이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는 더욱더 크게 감동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바로 최근에 있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상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기억할 만한 놀랍고 위대한 은혜였으므로 자손들에게도 효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 말씀하려 하십니다. 그는 또 우리가 진정한 경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칭호를 쓰심으로써 자기의 거룩한 임재와 우상이나 조작된 신들과의 차이를 알리십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허망한 대로 기울어질 뿐 아니라 겸손, 담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어떤 어리석은 공상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경향을 막는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경향이죠. 이 악한 경향을 막는 대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확실한 칭호로 상식함으로써 우리들을 이를테면 포위하시며 우리가 전우좌우로 헤매거나 경솔하게 어떤 신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자 할 때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때에 쓰신 표지들을 그에게 입히며 이를테면 그 표지들 안에 국한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룹들 사이에 계시다고 하며 그 밖에 비슷한 표현들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어느 한 곳이나 한 백성에게만 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규례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을 표시하신 그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견이 일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이것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해방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 그들이 더욱 열렬하게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영적 노예 상태를 예표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게 노예 상태로 있는 것을 예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하늘 변호자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모두 영적 포로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자기 이름을 경배하게 만드실 의향으로 바로의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그는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악마의 무서운 힘에서 풀어내십니다. 이 악마의 힘을 저 신체적 노예의 상태가 예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분기해서 분기한다는 것은 떨쳐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이 떨쳐 일어나서 가장 높으신 왕에게서 유래했다고 하는 그 율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가 만물의 근원이심으로 만물은 그를 궁극적 목표로 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사로잡혀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배우며 친절하신 그에게서 모든 풍성하고 선한 것과 함께 영생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의 놀라운 권능과 자비에 의해서 자기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16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 하나님께서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그 근거를 확립하신 후에 첫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하거나 버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은 이유로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며 앙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계명의 단순한 용어가 거의 이 뜻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면 반드시 그에게 속한 것도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영어 원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역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것이 무수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네 가지로, 즉 첫 번째 악목, 가로치고 여기에 양심의 영적 복종이 부록같이 첨가된다, 가로 닫고. 두 번째로 신뢰, 세 번째 기원, 네 번째 감사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네 가지로만 말하자면은 악목, 신뢰, 기원, 감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른 우상에게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악모라고 부릅니다. 여기 악모라는 것은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흠모 또는 경배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흠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의 양심을 바치는 것을 악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에게 모든 지혜와 의와 힘과 진리와 인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와 연결될 때에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의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나는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릅니다. 주께서는 이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신에게 옮겨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기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런 뜻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종교를 멸시하는 악인들은 흔히 모든 종교를 통틀어 조롱하며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가장 앞에 서서, 참된 경건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그런 말로 한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숭엄성을 명상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의 역사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찬양으로 축하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악한 미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신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여러 가지 신들 사이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조작된 신을 몰아내야 하며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경배를 쪼개서는 안 됩니다. 여기 쪼개서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손상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여기서 쪼갠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경배를 우리는 결단코 훼손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있는 내 앞에라는 어구는 계명 위반을 더욱 가증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 내 앞에라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성경, 개역 개정성경 모두 다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앞에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직역을 하면 그래야 되죠. Before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 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조작한 신으로 대신할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렴치한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 정부를, 남편이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남자를 정부라고 부릅니다. 이 정부가 이제 이렇게도 사용되고요. 또 아내가 아니면서도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여자를 또 정부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렴치한 여자가 자기 남편 앞에 정부를 끌어들여 더욱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능과 은총으로 항상 자기의 선민을 지켜주신다고 증언하신 것은 그들이 새 신을 끌어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독 행위를 보시리라고 경고하며 그들의 반역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막으시려는 뜻입니다. 이런 대담한 행위에는 불경건한 짓이 많이 첨가됩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만들든 간에 자기에게는 모두 보인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의 시인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배교에 대한 가장 비밀한 생각도 없는 맑은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는 자기의 신성의 영광이 외면적 고백에서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목전에서 완전하며 부패하지 않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마음의 가장 비밀한 구석까지도 보십니다.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 앞의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이외의 다른 신들을 상상하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1계명에서는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경배로 자기를 공경할 것인가를 더욱 밝히 선언하십니다. 제2계명에서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여자라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버리라고 하십니다. 요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목적은 바로 그에게 드릴 정당한 예배가 미신적인 예식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유치한 것들을 생각하여 하찮은 육신적인 행위들을 조작해내기가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삼가기를 촉구하시는 것이다. 여기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즉 자기가 제정하신 영적 경배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범행의 가장 큰 허물을, 곧 외형적 우상 숭배를 지적하십니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험한 짓을 억제합니다.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 금합니다. 여기서는 모독적이며 미신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만드는 모든 형상들을 간단히 열거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1월 성신을 의미하며 또한 새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17절 19절 그의 신중을 피력하시면서 새와 별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각 없이 이 표현을 천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이 점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1권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이 만드는 보이는 형상은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되며 우리가 다 1권 할 때 다 배웠습니다. 따라서 우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정한 경건이 부패하며 타락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1권을 다룰 때 이런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잘 배웠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은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가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 즉시 참된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심히 크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또 미신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각해서 표현하는 것,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등 모두가 다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 18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에 있는 위협의 말씀. 첨부된 경고는 우리의 태만을 버리게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경고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 부분의 말씀입니다. 물론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첨부된 경고는 이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첨부된 경고는 우리의 태만을 버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위협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인 즉 또는 강대한 즉 하나님의 이 이름은 힘이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의 의역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첨부된 경고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지점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알리시며 그것을 멸시하거나 회방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는데 엘은 엘로힘 할 때 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은 힘이라는 말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내 뜻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계명 본문에 그렇게 번역해 넣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동참자도 용인할 수 없는 질투하는 신이라고 부르십니다. 셋째로 어떤 피조물이나 새겨 만든 형상에게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옮기는 자에 대항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수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간단하고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조상의 불경건을 모방할 손자와 증손자들의 대까지 미칠 것입니다. 여기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는 조상들의 불경건을 모방할 3, 4대 후손들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대단히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록다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랬는데 여기 3, 4대는 자기 조상들과 똑같이 불경건을 모방해서 행하는 그 3, 4대 그 후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칼빈이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먼 후손들에게까지 여기 먼 후손들은 동일하게 경건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먼 후손들에게까지 영구한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남편의 처지에 서시는 때가 심히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교회의 품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와 맺으시는 인연은 거룩한 혼인과 같으며 이것은 상호간의 신의를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우리에게서 사랑과 정조를 요구하십니다. 바꾸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에 추한 욕망에 맡겨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교를 체크하실 때에 그들은 체면을 버리고 간음으로 더러워졌다고 한탄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남편일수록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처를, 아내를 더욱 분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신 주께서는 우리가 그의 거룩한 혼인의 순결을 버리고 사악한 정욕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불타는 듯한 질투를 나타내십니다. 그가 특별히 질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거룩한 존엄성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미신으로 경배를 오염시킬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절대로 부패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우리는 혼인이 맹세를 어길 뿐 아니라 간부들을 끌어들임으로써 혼인 침상을 더럽히는 자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서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저희들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